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로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나의 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텍사스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장일이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속에 날마다 그렇게 고민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지질학자가 오더니 이 지역에 소금이 묻어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추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반신반의 했지만 한번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이곳에서 석유가 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110만 배럴이 엄청난 석유가 거기에 내장되어 있었어.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에 빛을 깎을 충분한 재력이 그 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맨 비걱정하는 거죠. 맨 염려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이걸 묻어두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다 참된 것을 얘기한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걸 속여서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마귀를 어둠으로 비춘다라면 성령은 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될 때에 그 빛이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 빛이 환히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게 죄라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니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들어오니 죄악들이 보이고 흠들이 보이고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만물이 신선하고 왜 그렇게 세상이 환하고 왜 그렇게 깨끗한 그와 같은 큰 성령께서 비치시며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또 참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이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들과 또 시편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이들이 눈이 맑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 비밀들이 밝혀지니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나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뭐 형님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 집안이 온 집안이 그냥 뭐 딱지 붙이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공부를 더 이상 진행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귀국하게 됐어요. 꿈을 크게 갖고 공부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도중에 포기되니까 얼마나 낙담이 된지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때 우연히 설교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아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제 심령 가운데 그냥 찌르고 또 회개케 하는지. 제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껏 살아왔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새 비전을, 새 꿈을 준 거예요. 나는 실패한 자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내 길이 잘못됐다라고 깨우쳐 주시며 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엄청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연찮게 그 설교 다시 한번 듣게 됐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이렇게 목사님이 헤매고 맥락이 없고 앞뒤가 안 맞고,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저는 그 사실을 그때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 음성, 제 설교를 듣고자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비록 저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한 크리스찬은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크나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라는 것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과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의 영향력 가운데 정상적인 능력이나 어떤 행동이 이렇게 제압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이 성령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저는 그것을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서 성령과 동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께서 압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이단 가운데 밖에서 상수를 팔았는데 세상에 슉 하면 이게 10만원짜리고 조금 더 세게 슉 하면 이게 50만원짜리가 되고 이게 슉 하면 이게 100만원짜리가 될 거예요. 성령께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자기의 도구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면 육체의 손밖에, 육체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성령의 소욕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라, 성령 침례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어찌 보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요한계시록처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를 할 때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다고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을 영접하는, 성령을 영접하는, 성령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인치셨습니다. 구약에는 잠깐 있다가 떠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신약시대에, 성령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 명령어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때때로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다가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보지 어떤 내 생각들 이런 것으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할 때 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데 이 성령이 임함을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을 그 현상을 이 방언의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령 받지 못했으면 방언할 수 없고 방언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애용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애용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보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도 주시며 또 어떤 이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다양하게 각양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그동안에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며 교만한 그들을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치십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쁜 일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힘을 모였던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듣지 못한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역사로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방언의 역사가 터진 것이죠. 제일 먼저 나타난 성령의 모습이 현상이 방언이었던 것이지 꼭 방언만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될 수도 없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고 더 나아가 구원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눈에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일하시는 현상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도리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어찌 보면 궁극적인 결과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도리어 힘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너무 급격한 성격인데 인내하게 되고 투명스럽던 사람이었던데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고 신실하고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요. 이게 영혼 구원의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들을,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자녀들, 분노의 자녀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때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늘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서 나는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사람들이 뭐 때때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여기 대부분의 뭐와 관계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삐뚤어진 관계도 바로바로 회복되고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인격을 다 무시하고 지배하시며 강압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포기한 만큼, 내가 나를 내려놓은 만큼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교회도 또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령의 침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씨, 성령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내가 이 성령께 순복하고 이 성령이 나의 보좌를 차지하며 나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간구할 때마다 점점점점 내 삶에서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약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천국께서 너에게 귀한 것, 소중한 것, 아들까지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여권과 협동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 크리스찬 됐지만 늘 넘어지십니까? 쓰러지십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에 멈추어 미지근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5장 1절과 2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지하의 속성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나 부모님을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신 오늘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의 터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